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프리카에서는 행사 때나 손님이 올 때 비가 오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선교회사의 날 또 지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울렁증이 있어서 말을 잘 못했고요. 여러 중고등학교 때는 음악 시험을 독창으로 하는 게 있었으면 한 번도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소리를 못 냈었습니다. 또 여행을 가면 며칠인든 잠을 자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은 너는 연구 대상이다 매일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케냐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때에 케냐를 마음에 품게 하셨고 또 기도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디 가든 등만 대면 잠 잘 자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서서 떨리지 않는 소리로 서일 수 있는 것도 제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모두 가로챈 뒤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빈 들에서 캄캄한 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을 향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을 행하십니다. 처음 케냐 선교사로 나갈 때에 노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때 케냐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쓰는 난이 있었는데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오래되어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는 내가 허락한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교회 개척이라고 썼습니다.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제 생각에는 교회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라고 썼고요. 두 번째는 케냐를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학교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 설립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얼마나 큰 계획입니까? 세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쓸 것이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하나님 저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적어도 반 이상 세 개까지는 써야지 되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봤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거리에서 현지 남자가 발틀 재봉틀을 놓고 거기에서 옷을 수선하는 것을 봤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번에 재봉학교 썼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칸 하나 메꾸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저 그때 재봉틀 실 끼우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탈라에서 정착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재봉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탈라 지역에 정착하고 제일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많은 10대 미혼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방법으로 주변에 있던 사립학 초등학교 교실 두 개를 빌려서 재봉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지 선생님을 채용하였고 학생들을 2년 과정으로 가르쳤습니다. 과정이 다 끝나면 국가고시를 봐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재봉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복은 처음에는 학생 몇 명에게만 전하다가 점점 확대되어서 수년간 주변 많은 초등학교에 교복을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봉학교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학제가 교육 학제가 8학년, 4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저희 한국과 같이 6학년, 3학년, 3학년 과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고등학교 과정에 기술학교가 생길 것이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봉학교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것이 토요성경학교입니다. 주변에 이미 여러 현지 교회들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에 초등학생, 오전에는 초등학생, 오후에는 중고등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이미 7시 전에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9시 시작 전까지 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또 풀밭에 앉아 제잘거리면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 센터에 매주 토요일 올까요?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할까요? 참 신기해요, 아이들을 보면. 작은 풍선 하나에도 너무 행복해하고 해진 옷이나 구멍난 신발은 조금 불편한 것이지 불쌍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무척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토요 성경학교를 9시에 시작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30분, 1시간 늦게 오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희들 늦게 오면 문을 잠글 거야 하고는 정말 9시 정각에 문을 잠궜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아이들이 정말 시간을 잘 지켰어요. 저는 의기양양했지요. 그래, 가르치면 돼. 근데 그때 5학년 남자아이였는데 3주 계속 늦게 왔다가 문이 잠겼으니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엄마와 함께 물 파는 곳에 가서 물을 길러서 집에다 가져다 놓고 왔기 때문에 늦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아이가 그날따라 책상에 계속 엎드려만 있었습니다. 뒤로 불러내어서 너 이렇게 안 할 거면 그냥 가지 왜 왔니? 꾸짖었지요. 그때 그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는 있는 거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생각과 제 경험을 앞세웠던 저를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선교사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는데 저희 토요일 성경학교에 오던 아이였습니다. 철장 그 교실 학교 담 철장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길에 나와 있고 그 안에는 한 아이가 같이 서 있으면서 둘이 막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수업 중에 나와 있니? 빨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그 아이가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 장난을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학비를 내지 못해서, 작은 돈이지만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매주 토요일 만나는 그 한 아이를 길에서 보게 하셨고 그 이후로 장학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15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7명의 아이들에게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있을 시간에 길에 나와 집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특별한 단어나 말씀이 다가오지요. 언제부턴가 성경을 읽으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자꾸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왔습니다. 이러다 고아원하는 것 아닌가 무척 겁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 이광호 선교사에게 계속 고아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뜻인가 내 생각인가 같이 기도 좀 해보자 했더니 그냥 허허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광호 선교사에게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고아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현재 고아원을 시작한 지 6년 됐습니다. 처음에 입소하는 연령을 5살에서 10살 이하 여자아이들로만 정했습니다. 현재 복지사와 보모 두 분이 유치원부터 중학생 1학년까지의 여자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기본 생활을 가르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방문 뒤나 자기 침대 밑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신기해서 장난감이지요. 손을 대서 부러뜨리기도 하고 세면대 하수구를 틀어막기도 하고 2층 침대는 아주 훌륭한 팀틀이었습니다. 바닥에 타일은 최고의 미끄럼틀이지요. 그러다 넘어져서 이마에 큰 혹도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장난치는 만큼 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예쁘지요? 우리는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케냐에서는 아직 낯선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안 된다고 현지 목수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함께 고아원의 모든 창문에 또 출입문에 방충망을 설치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출입문 두 개가 그 출입문 두 개에 있던 방충망이 결 따라서 줄줄이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광호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한 작업이었기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이걸 이렇게 찢었냐고 아이들을 한참을 혼내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에 큰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냐?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 내 아들 예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저는 제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케냐도 아동법의 보호시설에 아이들이 18살까지 있게 됩니다. 이 아이들도 크면 떠나겠지요. 아이들이 커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고아원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살더라도 내가 지냈던 고아원을 생각하면 그냥 행복한 감사의 웃음을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들 선교사가 케냐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컴퓨터 사역입니다. 아직 사실 저희 지역은 전기 보급이 매우 저조하고 고등학생들도 자기 컴퓨터 전화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사실 한 번 배우면서 연습하는 것으로는 진도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지요. 때로는 보는 저희도 참 답답해요. 하지만 그래도 배우려고 계속 앉아있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수년 동안 책을 모고 준비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혼자 볼 수 있는 교과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주변 초등학교에 도서관에 대해 알리고 개방을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가장 저희 유치원 아이들, 서너 살 아이들이 처음 보는 그림책들, 고등학생들 그거 보고 참 행복해합니다. 토요청강학교의 아이들은 그래도 훈련이 돼서 도서관에서 책 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희 사역지에도 여러 단기 선교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성경 캠프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단기 선교팀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거를 저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소망교회 대학부에서 케냐로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한 자매가 2년을 연속으로 선교팀 일원으로 왔었습니다. 그 자매가 얼마 전에 저에게 축구공 여러 개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저 기억하세요? 케냐 단기 선교 다녀온 후 제 삶이 BC에서 AD로 바뀌었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을 해요. 제가 케냐 선교지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단기팀으로 왔던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요.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영생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했대요.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자꾸 영생 얘기를 하는 것일까 불만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광호 선교사의 소천 소식을 듣는 순간 아 나도 천국을 가야지 참 좋은 곳이겠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필요하시면 도울까지도 소리 지르게 하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 한 영혼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저희에게 허락한 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봉사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나의 삶 전체이지요. 어디 가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오니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